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적들로부터 더 큰 쓸모를 얻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든지 잘 연구하면 그 나름의 쓸모를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사례로 볼 수 있을까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이산화탄소도 사실 그동안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 음료를 마실 때 톡 쏘면서 시원한 맛을 느끼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이산화탄소 때문이죠. 고압의 이산화탄소를 음료에 주입해 만든 게 탄산 음료인데요. 이 탄산 음료의 가스 때문에 박테리아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고요. 또 커피의 카페인 성분을 제거하고 통조림 가공에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는 식음료에 사용되기도 하고 또 농업과 제조업, 화학산업, 금속 가공 등에서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공장과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는 여전히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로서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탄소 배출 제한 정책도 채택하고 탄소를 포집해서 재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이 무향무취의 이산화탄소를 독특하게 재활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미국 블룸버그 통신과 대기오염이 심하기로 소문난 인도의 한 매체가 전한 소식인데요. 바로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만든 향수입니다. 미국의 한 신생기업이 만든 Air Old Perfume이라는 향수인데요. 공기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향수라고 하겠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 2021년 이미 당시 신생기업이었던 이 기업을 주목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른 지구촌 곳곳의 자연재해와 이상기후로 다시 주목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향수는 이 알코올을 기본으로 약간의 물과 향료, 기름과 결합해서 만든 것인데요. 이 에틸알코올 또는 에탄올은 저렴하고 또 냄새가 없고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향료, 기름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매체로 작용한다는 점에 착안한 겁니다. 향수 50ml짜리 병에는 이산화탄소 3.6g이 들어갑니다. 뭐 아주 소량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향수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이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면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에 그쳤겠죠. 그런데요, 문제는 또 가격입니다. 고가의 향수인 샤넬 No. 5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대량을 판매해서 탄소 배출량을 극적으로 줄인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재활용한 사례로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자, 이 회사가 이런 탄소 포집 향수를 만든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노력이 있었는데요. 지난 2019년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실시한 경연대회에서 이산화탄소를 설탕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해 우승했던 겁니다. 이 회사는 자사의 기술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하지만 적용 가능한 산업에 활용한다면 단일 기술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 이상 줄일 것이란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산화탄소를 먹는 박테리아를 이용해서 에탄올을 만드는 에탄올 기반의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를 개발 생산하는 회사도 있고요. 난방 보일러에서 포집된 이산화탄소 비누를 만든 회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산화탄소 재활용 제품 비용과 대중성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있긴 하지만 민간기업의 이런 노력과 지금까지의 성과에 응원하는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1월 세 번째 순서 시작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멕시칸 푸드. 이민자의 나라 미국에는 다양한 민족과 국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만큼 각각의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죠. 미국에서 살기만 해도 맛만 먹으면 다양한 나라의 문화와 언어 등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각 나라의 고유 음식이 미 전역 곳곳에 퍼져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의 관련 조사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퓨 리서치가 분석한 세이프 그래프 자료에 따르면 외식을 할 수 있는 식당 10개 중에 1개가 멕시칸 음식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멕시코계 미국인 인구의 대다수가 사는 서부 캘리포니아와 남부 텍사스에서 특히 멕시칸 음식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고요. 물론 미국 전 지역에도 퍼져 있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현재 미국의 약 3,720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조상을 멕시코로 추적하고 있고 멕시코계 미국인들이 미국에서 단연코 가장 큰 히스패닉 기원 집단이 된 데 따른 것입니다. 자, 미 전국의 카운티, 군 단위로 살펴보면요. 멕시칸 음식점이 하나 이상 있는 곳이 85%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시골 변두리가 아닌 이상 미국 곳곳에 적어도 한 개 정도는 멕시칸 음식점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주 단위로 보니까요. 멕시칸 음식점은 멕시코와 접해 있는 남서부 주변의 모든 레스토랑에서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뉴멕시코 전체 음식점의 22%, 텍사스 20%, 애리조나 18%, 캘리포니아 17%가 멕시칸 음식점으로 조사됐습니다. 자, 멕시칸 음식점 중 22%는 패스트푸드 전문점이었고요. 12%는 타코 전문점, 8%는 푸드트럭이나 가판대 식당 등 이동식 음식점, 그리고 6%는 텍스메스, 즉 나초와 브리토 등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MBA 취업난. 최근 미국 내 경영대학원 MBA 졸업생, 즉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졸업생들이 취업난을 겪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경영학 석사 과정은 최고 명문대의 경우 보통 20만 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데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새롭고 수익성 높은 경력을 위한 발판이나 기업 리더십으로 가는 지름길을 위한 발판으로 활용됩니다. 그런데요, 컨설팅, 기술, 금융 등 이들 경영학 석사를 많이 채용하는 세 분야가 최근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신규 채용의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취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마케팅, 은행 및 기타 전문 분야의 채용 공고 수는 1년 전보다 감소했고요. 일단 채용은 됐지만 입사 시기가 올해 말로 미뤄진 경우도 있습니다. 명문대학 MBA를 나와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 스탠퍼드, MIT 같은 최상위 비즈니스 스쿨 MBA에도 영향을 미쳐서 2021년에 비해 실직한 MBA 졸업생의 비율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자,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력을 바꾸려는 졸업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졸업생들은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을 하고 있고요. 개인 물품을 팔아 생활비를 충당하며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다고 하네요. 자, 이런 상황의 주 요인 가운데 하나로 기업들의 채용 추세 변화가 꼽히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인력 채용 시 후보자의 경력을 중시하는 보수적 채용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일자리를 확보한 사람들의 초봉이 높은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요. 스탠퍼드 MBA 졸업생의 평균 초봉은 전년도 17만 5천 달러에서 18만 2,500 달러로 올랐고 다른 여러 학교에서도 17만 5천 달러로 상승했습니다. 보너스를 받으면 연봉은 더 높아지죠. 이렇게 MBA 졸업생들의 취업난에 학교도 직접 나서서 전략적이고 공격적으로 취업 준비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 측은 최근 구직 중인 졸업생들을 위한 그룹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만나 채용 정보와 인력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 덕분에 농업, 포도주, 의료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근무 장소, 직무, 업종에 대한 유연성을 갖춘 졸업생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 대학교 맥컴스 경영대학원의 경우도 2023년 졸업생들이 예년에 비해 보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 취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소비재와 소매, 제조 분야 등 기업은 전년보다 더 많이 MBA 졸업생을 채용하고 있지만 기술 분야 채용은 둔화하는 추세라고 하네요.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웹사이트에서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 정리하면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발언 또 그에 대한 반응을 담은 기사가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얻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로 이 상황 한번 들어보죠.
네, 김 위원장이 15일에 열린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한국을 제1의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이 평화 통일 표현도 삭제하는 헌법 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에 미국과 한국에 대한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면서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 의도 어떻게 분석되나요?
네, 이에 대해서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부는 북한이 한국을 적대적인 적국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윤석열 정부에 돌리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전략은 내부 정치적 분열을 증폭시키고 국제사회에서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서 올해 남북관계 개선에 진전이 없을 걸로 내다봤는데요.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좌는 김정은은 강하고 번영하는 민주적인 한국을 자신의 독재 정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북한은 끊임없이 적대적인 태도를 유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향후 통일 가능성에 관한 전망도 혹시 있었을까요?
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올해 남북 관계와 정세는 더 나빠지고 이 통일 전망은 제로, 영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국장은 한반도의 상황이 아주 걱정스럽다면서 김정은은 미국이나 한국과의 외교를 포기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북한하고 러시아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와일더 전 선임 국장은 김정은은 푸틴과 최근에 가까워진 관계로 인해서 한반도 위기가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푸틴이 김정은에게 무기와 기술 측면에서 뭘 주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을 위해서 러시아에 미사일을 보내서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에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고 이는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한국, 일본 등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북한과의 대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가 중국인 만큼 중국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중국의 역할 문제 늘 거론되는 얘기인데요.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을까요?
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면서 중국은 과거 6자회담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북한이 러시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든 북한에 대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걸로 생각한다면서 중국이 과거 북한이 6자회담에 참여하도록 설득했을 때처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선임 국장은 바이든 정부는 북한이 덜 공격적이게 만들고 협상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국의 관여를 이끌어내는데 너무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이 바이든 정부는 한국과 같은 동맹이 중국을 압박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기사 정리해보겠습니다. 미국 공화당 중진 의원이 발언한 내용 관심을 끌고 있네요.
네, 공화당의 스콧 페리 하원 의원이 아프가니스탄을 주제로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주장한 내용인데요.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한 탈레반 당국자가 핵무기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페리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토마스 웨스트 국무부 아프가니스탄 특별대표에게 칸다하르 보안 책임자와 탈레반 외무정보당국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느냐면서 압둘, 라시드, 마니브 등 총 3개의 성으로 알려진 그가 핵무기 기술과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북한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 아는 건 뭐든지 얘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웨스트 특별대표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답했고요. 여기에 페리 의원은 오픈소스를 통해 보도된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알아보고 비공개 브리핑에서 다시 보고해달라면서 그때 정보를 주면 자신도 정보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탈레반하고 북한 간 핵무기 관련 협력 움직임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현재까지 공식 확인되거나 알려진 바 없습니다. BOA는 백악관 또 국무부에 페리 의원의 발언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요.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기사에서 밝혔는데요. 18일까지 추가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네. 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 배경이요.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테러단체죠. 미 정부가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사용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양측 간 군사 협력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나온 거죠.
네, 맞습니다. 앞서 BOA는 이스라엘 현장 취재를 통해서 이 하마스가 북한의 대인살상용 유탄 발사기인 F-7을 사용했고 더 나아가서 이 F-7 추진체 부분을 분리해서 살상력이 더 높은 대전차 로켓 탄두에 장착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BOA는 외교 소식통을 통해서 입수한 사진을 근거로 해서 하마스가 사용한 F-7 신관 부분에서 한글 투식이 발견됐다고 전했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지난 10일 BOA 관련 질문에 우리는 북한 무기가 과거에는 물론이고 최근에도 하마스에 의해서 사용됐다는 공개적인 일련의 증거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한국어 방송이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기사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성공단의 현재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또 위성사진을 분석한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최근 위성사진에서는 뭐가 발견됐을까요?
네, 최근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에 따르면 개성공단 지역에 눈을 퍼내고 길을 만든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공단이 여전히 활용되고 있는 걸 시사하는 건데요. 북한은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안에 있는 한국 기업 자산을 계속해서 활용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이 제설 작업이 이뤄진 구역은 주로 한국 중소기업들이 입주했던 공장 부지들입니다.
네, 자, 과거와 비교했을 때 개성공단의 활동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는 이 개성공단의 제설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위성사진에서는 활발하게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성공단이 여전히 가동 중임을 나타내는 정황입니다.
네. 자, BOA가 앞서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하는 정황을 여러 차례 보도했었죠?
맞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플래닛 랩스의 고화질 위성사진을 토대로 해서 총 42곳의 건물 앞에 정차한 버스와 승합차, 트럭 등을 발견했고요. 북한이 폭파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 잔해가 상당 부분 정리되고 용도를 알 수 없는 대형 구조물이 그 앞에 설치된 사실을 파악했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미국 항공우주국의 야간 위성사진을 확인해서 개성공단에서 한밤중에 빛이 새어나오고 있다고도 보도했는데요. 이는 모두 북한이 주간은 물론이고 야간에도 개성공단을 불법적으로 가동 중인 정황으로 해석됐습니다.
네, 한 가지 소식 더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요,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의 공식 X계정 운영을 중단했는데요.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내용 정리해보죠.
네, 북한이 16일부로 우리 민족끼리의 공식 X계정을 삭제하기 전까지 북한은 주로 우리 민족끼리 웹사이트에 게시된 인터넷 기사, 영상물을 공유하는 용도로 하루 10개 안팎의 게시물을 게재했었습니다. 현재 계정 삭제 배경과 원인은 알 수 없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북한이 대남 국영 매체에 대한 운영을 중단하면서 이 X 계정도 함께 삭제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요. 이 계정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건 미국인들한테 유일한 그 소송 고지 통로였다는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미국 법원 허가를 받고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들이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요. 지난해 12월에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북한 억류 피해자인 케네스 베시 측에게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의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 민족끼리 X계정에 소송을 고지할 걸 명령했었습니다. 적군파 테러 피해자와 베시 측 모두 우편을 이용해서 평양에 있는 북한 외무성에 소장과 소환장 등 법원 문건을 보냈는데요. 이 우편물이 반송되면서 소송 개시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미국 법원이 소셜미디어, 즉 X를 통한 소송 고지를 정식 절차로 승인하면서 이들 소송의 속도가 붙었었습니다.
네, 당시 법원의 이런 결정을 통해서 X계정의 어떤 대표성을 보여줬었는데요. 이러면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또 다른 미국인들도 같은 절차를 밟을 것이다 라는 예상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민족, 그 우리 민족끼리 X계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단 말이죠.
네, 따라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소송인들은 이제 새로운 대응 절차를 모색해야 할 걸로 전망됩니다. 현재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일본 적군파 피해자와 케네스 베시 외에도 납북 사망자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부인 등 유족, 또 푸에블로 호 숨조원과 가족 등 116명입니다. 이들 역시 국제우편 서비스인 DHL을 이용해서 소장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지만 DHL이 2020년부터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결국 소장 전달에 실패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합니다. 앞서 북한은 1988년 최초의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에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에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서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서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독자의 선택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생활 속 경제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미국의 사교육 시장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택상 기자입니다.
유학생들이 꿈꾸는 나라 미국. 유학을 꿈꾸는 이 전 세계 학생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여러 나라를 꼽을 수 있지만 미국이 단연 그 중심에 있습니다. 지난 2021-2022년 학기 기준 미국에 있는 유학생 수는 약 95만 명입니다. 전 세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수준이죠. 미국으로 유학을 오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언어인 영어를 쓰는 나라라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전반적으로 환경이 좋다는 이유도 있고요. 또 고등교육의 중심인 대학을 볼 때 세계 최고의 대학이 미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에는 문과나 이과 그리고 예체능을 통틀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이 다 있습니다.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다트머스 등 이른바 명문 사립대학을 일컫는 아이비리그 대학교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공대로 유명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즉 MIT, 그리고 의대로 유명한 존스홉킨스 대학 등과 더불어서 줄리아드나 버클리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음대를 비롯해 미술 쪽으로는 시카고 예술대학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워낙 훌륭한 학교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언급하기도 힘듭니다. 많은 유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면서 미국으로 오기도 하지만 아예 저학년부터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미리 미국의 공교육을 경험하고 습득하려는 거죠. 자, 학구열이 높은 집단이 선망하는 나라 미국. 그렇다면 미국인들의 학구열은 어떨까요? 지난해 퓨 리서치 센터에서 미국인의 대학 진학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돼 발표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20년 전과 비교할 때 학사학위 제공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응답률은 60%에 달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성공적인 진로에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보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에서 불거진 공교육 위기. 미국이 고등교육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꽤 오래전부터 고등교육기관 이전 공교육기관과 관련한 위기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재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학생 학업 평가 지수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전국 학업 성취도 평가 NAEP, NAEP가 공개되는데요. 이게 어떤 평가인지 국립교육통계센터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Success also comes from identifying educational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recognizing where progress is being made.
교육적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어디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인식하는 데서 성공이 이루어지는데 NAEP는 이를 위해 전국적인 그리고 시간 흐름에 따른 학생들의 성취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NAEP가 미국의 성적표라고 불리는 이유라고 하네요. NAEP는 미국의 4학년과 8학년,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치르는 시험인데요. 최근 전국 평균으로 보면 2020년과 2023년 사이 8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은 9점 떨어졌고 독해 성적은 4점 떨어졌습니다. 수십 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수학은 1990년 이래 그리고 독해는 2004년 이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최근 사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에 더해서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공교육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닉 프레이타스 공화당 소속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More and more surveys are revealing that both students and teachers are increasingly frustrated with our public education system.
많은 조사 결과 학생과 교사 모두 공교육 시스템에 더 많이 좌절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를 위한 해법은 바로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 프레타스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네요. 사교육 의존도 높아지는 미국. 한국에서는 전체 교육 가운데 사교육이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메가스터디, 종로학원, UA 등 대기업형 사교육기관이 엄청난 규모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한국의 사교육공화국이란 타이틀까지 붙을 정도죠. 자,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에는 한국과 같은 그 대기업형 사교육기관은 없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의 사교육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미국의 사교육 시장은 지난 2022년 1,06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오는 2028년까지 이 산업은 거의 9%에 달하는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해서 오는 2028년에는 1,772억 달러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주요 과목 과외 비용은 얼마나 하죠? 미국에서 사교육 수업 비용, 그러니까 이 과외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통계 따르면 이 사교육 과외 비용은 대략 시간당 15달러에서 80달러 사이입니다. 비용 편차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은 어느 지역인지 혹은 어느 과목 수업을 듣는지 아니면 학년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모든 과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이 주요 과목 위주로 미국에서의 과외비가 어떤지 한번 볼게요. 네, 먼저 수학입니다. 교사와 1대1로 수업을 할 경우 이 시간당 최대 100달러까지 하고요. 학원에서 배울 경우 시간당 50달러에서 80달러의 비용이 듭니다. 화상으로 수업을 할 경우는 약 60달러가 든다고 하네요. 독해와 작문의 경우 시간당 수업료는 보통 40달러에서 60달러 하고요. 과학은 보통 시간당 40달러의 과외비가 든다고 합니다. 버지니아주에서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를 키우는 오스틴 씨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I am satisfied with a public school here with great teachers and environment, but I definitely feel the need for some additional private education for my child. You know, first of all, it is critical.
우스틴 씨는 자신은 공교육 제도에 만족하고 있긴 하지만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킬 것이라고 하네요. 어린 나이에 자녀가 무엇을 잘하고 또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공교육 외에 사교육을 통한 수업과 활동을 통해서 이를 더 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교육의 특징 중 하나는 과목이 흔히 말하는 영어나 수학같이 소위 말하는 그 주요 과목 과외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음악이나 미술, 체육 과목 사교육도 활발하다는 점입니다. 음악은 어떤 악기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과외 비용이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피아노의 경우 1대1 수업은 시간당 40달러에서 100달러 하고요. 그룹 수업은 시간당 50달러 정도 합니다. 바이올린 수업은 시간당 55달러에서 75달러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고요. 첼로는 시간당 50달러에서 100달러 한다고 합니다. 체육도 볼까요? 테니스가 대표적인데요. 시간당 20에서 25달러 하고요. 골프는 시간당 80에서 120달러가 듭니다. 수영도 이 사교육, 체육 수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으로 시간당 70에서 100달러가 든다고 하네요. 자, 학생 누구나 다 이런 좋은 사교육을 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각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학생들이 받는 사교육에 있어서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일부 진보 성향의 연구소 등은 이 고질적인 교육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등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미국의 경제 산업 이야기를 실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사교육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9부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대.
미국과 소련은 서로를 비난하고 세계 다른 나라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며 냉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소련은 아시아에서 공산주의 정부에 군사와 경제, 기술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행정부는 베트남에 미국 군사 고문을 더 많이 주둔시키며 베트남 내 공산주의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미국과 소련은 군비 통제에 있어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1963년 미국과 소련은 지상과 수중, 우주에서의 핵무기 실험을 금지하는 주요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소련과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당시 냉전 시대의 경제 중심은 핵미사일과 여러 핵무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는 현상을 걱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확산을 막기 위해 핵실험을 금지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나왔고, 1963년 8월 미국과 소련은 지상과 수중, 그리고 우주에서 핵실험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는 지하 핵실험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정책 면에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추진한 사람은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였습니다.
로버트 케네디는 케네디 대통령 행정부에서 법무부 수장인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법무부는 1957년과 1960년 투표권법을 위반한 남부주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케네디 행정부는 또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지원했습니다. 유권자 등록 캠페인은 흑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당국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흑인 권리 증진에 반대하는 백인들은 흑인들을 공격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법무부 장관은 분노한 백인 군중으로부터 흑인 시민들을 보호하라고 주방위군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백인들은 흑인이 유권자 등록을 시도하거나 흑인 학생이 백인 학교에 입학하려 할 때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백인들이 흑인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상황이 미국의 도덕적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 행정부 시절 미국에서 흑인 민권 운동이 활발했습니다. 이 시기에 미국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고용 면에서도 흑인들에게 백인들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습니다.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워싱턴에서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라는 유명한 연설을 한 것도 케네디 대통령 때였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흑인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며 민권 증진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지금이 새로운 민권 법안을 발의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제안한 새로운 민권법은 공공장소와 직장에서 흑인에게 평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재임 중 미국 남부에 있는 미시시피 대학에서 인종차별이 폭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 케네디 행정부는 병력을 동원해 폭동을 진압했습니다. 이 사건은 1961년 제임스 메레디스라는 흑인 청년이 미시시피 주립대학에 원서를 내면서 시작됐습니다. 흑인이 미시시피 대학에 입학 등록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이 거세게 반발하며 시위를 벌였고 미시시피 대학 당국도 메레디스의 입학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메레디스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입학 등록을 거부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흑인 학생에 대한 입학 등록 거부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지만 메레디스는 여전히 미시시피 대학에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메레디스의 입학을 반대하는 백인들과 메레디스를 지지하는 인권운동가들이 대치하면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케네디 대통령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법무부 장관이 주 방위군을 투입해 폭동을 진압했습니다. 결국 메레디스는 1962년 10월 1일 군인들의 호위를 받으며 등교했습니다. 미시시피 대학 사건은 미국 민권 운동에 중요한 상징이 됐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비오의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인물 아메리카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작곡자이자 취주악 지휘자로 행진곡의 왕이라고 불리는 존 필립 수 씨를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심현지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의 작곡가이자 취주악 지휘자로 행진곡의 왕이라 불리는 존 필립 수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곡가이자 지휘자인 존 필립 수장은 성조기어 영원하라, 워싱턴포스트 행진곡, 사관후보생, 자유의 종, 충성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진곡 약 100곡을 작곡했으며 가곡도 약 50곡이 있습니다. 수자는 1880년 해병 군악대장을 지냈습니다. 1892년 수자 취주악단을 조직하고 취주악에 쓰이는 수자폰도 만들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는 해군 군악대 훈련소장을 지냈습니다. 존 필립 수자는 미 해병 군악대를 그 우수성에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린 인물이었습니다. 수자는 해병 밴드, 즉 군악대와 함께 성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자는 1854년 11월 6일 워싱턴 DC에서 태어났습니다. 해병 밴드의 음악가로 있는 아버지 안토니오가 소속된 해병대 기지에서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는 워싱턴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다음 존 에스포타 주니어가 운영하는 사립음악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수자는 그곳에서 피아노를 비롯한 대부분의 오케스트라 악기를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애착을 가진 악기는 바이올린이었습니다.
바이올린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수자는 불과 13살에 한 서커스 악단으로부터 함께 일하자는 제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제안을 거부하고 대신 수자를 해병 군악대의 견습생으로 집어넣습니다. 수자는 6개월 동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20살이 될 때까지 줄곧 그곳에서 일도 하고 음악도 배우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해병 밴드에서 음악 훈련을 받는 것 외에 그는 워싱턴의 저명한 오케스트라 지도자이며 교사인 조지 펠릭스 벤커트에게서도 음악 이론과 작곡을 배웠습니다.
수자는 극장 순회 공연을 하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 여행을 다닌 다음 1876년에 필라델피아에 정착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출판업소에서 작곡, 편곡, 교정을 하다 행진곡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공연 여행을 하던 중 수자는 전보 한 통을 받았습니다. 워싱턴에 있는 해병대 밴드를 맡아주지 않겠느냐는 제의였습니다. 수자는 그 제의를 받아들여 1880년 10월 새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해병 군악대의 17대 단장이 된 것입니다.
해병악단의 지휘는 수자가 처음 경험해보는 군 밴드 업무였습니다. 그는 어떤 전임자와도 다른 음악적 색채를 가진 지휘자였습니다. 수자는 교향악단의 악보와 같은 것들을 그가 원하는 스타일로 교체했습니다. 연습은 극히 엄격하게 실시됐습니다. 그는 단원들을 국가 최고의 군악대 연주자들로 훈련시켰습니다. 해병 군악단의 연주회는 점차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악단의 명성은 널리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수자는 계속 관심을 끌었고 존경받는 작곡가로 부상했습니다. 1888년에는 변함없는 충성이라는 의미의 Semper Fidelis, 즉 충성을 작곡했습니다. 해병대에 복무한 장교와 수병들에게 바치는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해병대의 공식 행진곡이 됐습니다.
1889년 수자는 워싱턴포스트 행진곡을 작곡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주최한 SA 경연대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 행진곡은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행진곡이 됐습니다. 영국의 밴드 전문 언론인은 요한 스트라우스 주니어를 왈츠의 왕이라고 부른다면 미국의 수자는 행진곡의 왕으로 불리워야 한다고 극찬했습니다. 이후부터 수잔은 행진곡의 왕이라 불리웠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호칭되고 있습니다.
수잔의 지휘 아래 처음으로 음반도 나왔습니다. 당시로서는 비교적 새로운 기술이었던 축음기 판 제작을 위해 콜롬비아 음반사는 음원들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1897년 해병대 행진곡들 60곡이 원통형 축음기에 수록됐습니다. 수자의 행진곡들은 최초이자 가장 인기 있는 음반이 됐고 해병군악대는 세계 최초의 녹음 스타가 됐습니다.
해병대 밴드의 인기가 엄청나게 치솟자 수자는 악단의 순회 공연을 추진했습니다. 1891년 벤자민 해리스 대통령은 해병대 악단의 연례 연주 여행을 공식 허가했습니다. 이 전통은 전시가 아닌 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1892년 두 번째 연주 여행을 마친 다음 수잔은 매니저로부터 민간 연주단을 만들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수잔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해병군악대의 디렉터직을 사임했습니다. 백악관 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그는 단원들로부터 존경의 표시로 예쁜 무늬가 새겨진 지휘봉을 기증받았습니다. 존 필립 수자의 딸들은 이 지휘봉을 갖고 있다가 1953년 다시 해병군악대에 돌려보냈습니다. 이때부터 그 지휘봉은 악단의 디렉터가 바뀔 때마다 취임식에서 후임자에게 전해지는 전통이 됐습니다.
해병악단을 이끌어간 12년 동안 수자는 5명의 대통령 정부 하에서 복무했습니다. 해병군악대에서 그가 경험한 것들은 39년 동안의 민간악단에서도 반영됐습니다. 민간악단에 있으면서 그의 명성과 인기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수잔은 1932년 워싱턴에서 열린 더 프레지던츠 온 연주회의 마지막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위 초청 인사로 참석한 수잔은 악단장 테일러 브랜슨 대위로부터 지휘봉을 받고 자신의 곡을 지휘했습니다.
존 필립 수잔은 1932년 3월 6일 펜실베니아에서 타계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자신이 태어난 워싱턴 DC로 돌아와 해병대 기지의 밴드 홀에 안치됐습니다. 시신은 이어 해병대, 해군, 육군 의장대에 선도하에 연방의회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미국 문화에 끼친 수자의 기여에 여러 가지 영예가 주어졌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건 성적이여 영원하라가 1987년 미국의 공식 국가 행진곡으로 지정된 것이었습니다.
백악관은 선포문에서 이 행진곡이 미국 국민의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많은 행진곡을 작곡하고 지휘한 존 필립 수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